삶의 향기가 문학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서문학 멘토링 팟캐스트 진행을 맡은 운영위원 소설가 이은선입니다. 지난 1회차 멘토링 팟캐스트 어떻게 들으셨나요? 멘토링 게시판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이 1회차 멘토 작가님들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뿐입니다. 2년에 한 번 찾아오는 여성 문학인들의 축제 삶의 향기 동서문학상이 2020년 올해로 15회를 맞이했습니다. 삶의 향기 동서문학상에서는 문학상에 응모하시는 여러분들의 창작에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4주간의 온라인 1대1 창작 지도인 멘토링 게시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총 4번에 걸쳐 이 게시판에서 멘토로 지도해 주시는 멋진 작가님들을 모시고 육성으로 생생하게 멘토링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다양한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멘토 작가님들과의 만남, 그리고 그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나만의 책, 그리고 천수호 운영위원이 전해주는 한 주간의 멘토링 게시판 되짚어보기, 수호신의 선택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낮과 밤, 그리고 새벽 시간까지 24시간 활활 타올랐던 여러분의 문학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지난주에 2회차 멘토링 게시판도 열기가 아주 대단했다고 하는데요. 그 열기를 직접 겪으신 멘토 작가님들은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저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을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가득 가져오셨다고 하니 지금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창작 실력 향상을 위해 놓치지 않으셔야 할 코너. 지난 일주일간 멘토링 게시판에서 여러분을 열심히 지도해 주신 멘토 작가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바로 문학 멘토링 토크 시간입니다. 와, 오늘 2회차 멘토 작가님 네 분 이 자리에 와 계신데요. 몇몇만으로도 너무 화려하셔서 어쩐지 빗속에서 물한테 밀리듯이 포스에 밀리는 느낌이에요. 시의 김경우 작가님, 소설의 정소연 작가님, 수필의 서유미 작가님, 아동문학의 정난이 작가님이십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선생님들 목소리가 약간 장막을 친 것처럼 들리시지요? 참가자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들으시는 분들 조금만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삶의 향기 동서문학상과의 인연부터 좀 엿줄 코너인데요. 가장 저희와 함께 인연을 많이 맺고 계신 서유미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삶의 향기 동서문학상과의 인연. 네. 짧게나마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제가 제일 오래됐는지 몰랐네요. 생각해보니까 올해는 수필 했는데 네. 작년에, 그러니까 2회 전에는 소설 했었고 수필도 했었고 아마 3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네, 저의 어떤 그 삶의 한 시기와 동서문학상이 함께 온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수필과 소설 게시판을 넘나드실 수가 있죠? 나는 전천우다 뭐 이런 건가요?
저도 에세이를 냈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한 몸의 시간이라는 에세이를 네. 올 초에 내셨죠?
아, 그 전에 사실 에세이 안 냈을 때는 에세이를 뭐 틈틈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딘가 싫고 이런 일이 있지만 그래도 에세이스트는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조금 찔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에세이를 내고 나니 어려워요. 에세이는 에세이대로 어렵고 소설은 소설대로 어렵고 또 게시판을 볼 때도 소설 읽을 땐 소설 읽는 대로 즐겁고 에세이 보는 건 또 에세이 보는 대로 즐겁고 그래서
그 나중에도 제가 말씀을 좀 여쭐 텐데 소설을 보는 시각과 수필을 네. 보는 시각이 달라졌나요?
달라요. 다르고요. 그 에세이 볼 때 조금 더 그 수다 떠는 느낌 훨씬 더 1대1로
친근하게
그렇죠. 이분의 소소한 얘기를 듣는다는 마음으로 하는 게 있어서 사실은 마음은 조금 가벼웠고요. 편수가 좀 더 많긴 한데 그래서 네. 좀 많은 분하고 얘기를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뒤로 네. 미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소연 작가님, 예, 저희랑 두 번째 인연이세요.
네, 저는 13회 때 소설 멘토링 게시판 작가로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연으로 이번에 또 참여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아주 열심히 아주 굉장한 댓글을 달아주신 걸로 유명하더라고요. 아까 이제 오자마자 다들 어우 선생님 아주 열의 있게 해주셨다 하는데 아무래도 어떤 정성을 댓글을 보는 분도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김경우 시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동서문학상 일주일 동안 해보신 소감과 저희 2년 맺으신 느낌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동서문학상은 저는 예전에는 언젠가는 반드시 제가 참가하고 싶다라는 아직 그 꿈은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 번은 멘토라는 거를 받아보고 싶기도 하고 예. 또 어떤 익명의 예. 아이디로 내 글을 어떻게 볼까라는 궁금증도 있고
아 제가 원래 시인이 꿈이라 도전을 할래다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정난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와 인연 어떻게 맺게 되셨어요?
아 기쁘게 감사히 네. 함께하자고 해서 아. 예 화들짝 반갑게 왔습니다.
아, 선생님 그 이번 멘토링 게시판에 아무래도 처음 참여해 주셨는데 우리가 늘 그 얘기하죠. 초심. 네. 예, 아마 첫 번째 마음을 선생님이 여기 올리신 분들하고 같이 가져가셨을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주일 동안 어떤 느낌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많은 작품을 올리신 프로그램 참여자들도 뜨거웠을 테지만 저 또한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예, 그분들이 한 작품 한 작품을 아주 예. 정성 들여서 공 들여서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기쁘게 그리고 집중해서 뜨겁게 봤습니다.
오, 뜨겁다. 어쩐지 이 여름과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정말 그 첫 기억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저희와의 첫 인연을 이렇게 뜨겁게 맺어주셨으니 그 열매가 전 정말 기대가 됩니다. 김경호 작가님.
네.
네. 이번 멘토링 게시판 어떻게 봐주셨는지.
시를 굉장히 그 열심히 또 매일매일 같은 분이 다른 작품을 계속 이렇게 고쳐서 올리기도 하지만 또 예. 다른 작품을 올리셔서 그거를 또 태고를 하시겠다는 그런 열정이 느껴지셔가지고 저 역시도 그분들의 작품을 거의 매일 보니까 정도 들고 뭔가 굉장히 오래 아는 분 같고
맞아요.
예, 동창회 같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배운 점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쓰는 어떤 마음이라는 거를 내가 가져야 되지 않는가.
아, 선생님의 초심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셨나요?
그렇죠. 초심이 없었던 것 같은데 갖게 됐습니다. 새로.
제가 요새 이제 선후배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눌 때 가끔 농담으로 아이까짓것 초심 좀 버려버려야겠다. 어떻게 사람이 맨날 초심만 갖고 파먹고 사나 이러는데 가끔은 돌아봐야 내 자신이 제대로 서는 느낌도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언젠간 저도 꼭 시 멘토링 게시판에서 김경우 시인님께 시를 좀 네, 사사받고 싶습니다. 서유민 작가님,
네.
네, 어떤 특색이 있었나요 이번 게시판?
네, 뭐 수필은 항상 그 어떤 주변의 얘기들 그리고 살아온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예전에 제가 봤던 에세이 게시판에서는 한 편을 쓰시면서 일생을 다 넣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서전처럼?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60대신데 자기 어릴 때 태어나서부터 60대까지를 다 이렇게 점점이 짚으시는 글들이 많았는데 제가 요번에 느낀 건 그때도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나눠서 쓰셔라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요번에는 그때 저한테 멘토링을 받으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에세이가 어떤 건지 많이 아시고 하나의 제목이면 거기에 맞는 얘기들을 쓰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신 게 보여서 제가 굉장히 대체적으로 작품이 다 상향 평준화되었다는 느낌 많이 받았어요.
안 그래도 지난주에 녹음하셨던 분들도 계속 해오셨던 멘토 작가님들 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한 편만 올리게끔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정제된 글을 올리시는 것 같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준들이 쭉 올라와서 상향된 수준들을 네. 갖고 계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그 분야나 보니까 매일 올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거의 출첵하듯이 오늘도 나는 여기 있다 이런 느낌을 주셔서 저도 정말 아까 그 아이디를 보면 반가워. 이분 오늘 오셨구나 이런 마음을 받던 것 같아요.
존재를 본인 스스로 확인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소연 작가님.
네. 저는 13회 때보다 화자가 다양해지고 소설의 완성도도 높아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서유미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그 매일 출석 체크하시는 분들이 여기서도 출석 체크를 하고 계시더군요. 예. 그리고 되게 반가웠던 거는 기본기가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져서 저 이렇게 느슨하게 읽고 있다가 허리를 세우고 다시 읽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런 분들조차 이제 소설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어려워하는 느낌이라서 저는 소설의 뼈대가 되는 이야기가 무엇이고 플롯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번 게시판에 그러면 플롯과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을 초점을 맞추셨다는 얘기인가요?
네네.
그렇구나. 다음 질문에 대답을 미리 해버리셨어요. 계속 말을 좀 이어가 볼게요. 정난 선생님,
네.
이번 게시판 어떤 특징을 잡고 나는 이렇게 테마를 잡고 멘토링을 했다 하는 부분 있으신가요?
어린이들의 삶이 어떻게 녹아들었는가. 그리고 글쓴이는 어린이들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작품 내의 성장은 어떤 식으로 담겨 있는가를 주로 봤습니다.
아니 마치 한편의 심사평을 듣는 듯한 느낌인데요. 어쩐지 그 이번에 아동문학 게시판 일주일 동안 받으셨던 분들은 굉장한 버프를 받지 않았을까 어떤 전 선생님 뵙자마자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음성에서도 그런 기운이 느껴져요. 우리 김경우 선생님 이번 시 게시판 어떤 특징을 가지고 멘토링 해주셨나요?
많은 작품들을 올려주셨는데 그 이제 작품별로 편차가 좀 있어요. 시는 아무래도
예.
편차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주로 본 것은 그 작가가 화자를 통해서 또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내고자 하는 거를 구체화시켰는가. 그것이 이미지나 아니면 정황으로 정확하게 전달이 잘 되게 했는가 라는 점을 가장 먼저 봤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는 또 이미지의 어떤 장르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네. 어떻게 드러냈느냐를 따라서 선생님께서 멘토링을 해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멋지십니다. 우리 수필의 서윤희 네. 선생님. 예.
저는 일단은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하지 않는 그걸 제일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쓰려는 얘기 좀 집중하고 계신가. 제목으로 내놓으신 것을 글 안에서 잘 풀고 계신가. 그리고 감정에 많이 빠지지 않았나.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본 건 일단 요 앞에 부분들은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게 본 거는 그래서 결국 나만의 사유가 있는가 그리고 나만의 표현과 문장을 가지고 있는가 요거를 제일 중점적으로 봤어요.
선생님 그거 다 지켜서 쓰려면 사실 저도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시려고 애쓰시는
네.
제가 그걸 드리면 그거를 퇴고하실 때 애쓰시려고 하는 게 보여서 그래서 제가 뭐냐면 이런 거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걸 다 하려면 어렵긴 한데 이걸 모르고 안 하는 거랑 아는데 안 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저는 이번에 사실 게시판 그 멘토링을 하면서 제가 좀 너무 칭찬을 적게 하고 야단을 많이 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었는데 근데 굉장히 잘 받아주시더라고요. 너무 자기가 깜짝 놀랐다. 지금까지 글쓰기가 너무 안 이랬다는 생각이 들다. 이런 멘트를 많이 주셔서 그냥 세게 계속했네요.
선생님께서는 이제 세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마 근데 그것을 애정으로 다 받아들이시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문득 서유미 선생님한테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처음 뭐든지 대할 때의 그 열정, 힘 아까 우리 정나인 작가님께서 뜨겁게 해주셨다는데 그 뜨거움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마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댓글에 올라온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어떤 기운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저는 분명히 그 기운의 힘을 믿거든요.
네. 그래주시면 감사합니다.
저 문득 다 작가님들이시니까 이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멘토링 열심히 하셨는데 사실 막상 선생님들 작업실로 들어가셔서 선생님들의 빈 모니터를 보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시, 소설, 수필, 아동문학 그리고 어디서 발상 얻으시는지 김경우 선생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혹시 시 쓰실 때 어디서 주로 소재 착안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글을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주로 문학 작품이나 아니면은 다른 예술 장르나 이런 거를 보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제 경험을 좀 이렇게 몽상을 한다 그러나 펼쳐보거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또 경험하고 부딪혀보거나 그래서 경험이 제일 저한테는 중요한 것 같아요.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것들에 대한 네. 사유요?
제가 부딪히고 보고 만나고 또 이런 부분들 듣고
맞아요. 결국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시인 역시도 소설가 역시도 그리고 필, 아동문학 다 할 것 없이 문장을 쓰지만 우리는 몸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경험을 결코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떤 사유가 있어도 그 경험을 통해서 내 몸에서 빠져나가야 나만의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닌가 문득 외람되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쩐지 우리 이신전심이라는 말이 생각나는데요. 정라인 쌤 어떠셨어요?
네, 저는 소재를 얻을 때요. 어린이들을 많이 만납니다. 아동문학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삶에서 멀어지면 네, 그것 또한 빈껍데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어린이들을 많이 만나고요. 예.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역사 동화를 주로 쓰기 때문에 역사적 자료에서 과거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쩐지 정난이 선생님한테 가서 옛날 얘기 좀 해주세요 하면 밤새 이제 실타래가 풀어지듯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자신 있습니다.
선생님, 그 문득 대본에 없는 질문 하나 정라인 선생님한테 드리고 싶은데요. 어린이들을 많이 만나신다 그랬는데 지금 요즘 학교 안 가잖아요.
네.
근데 아마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다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책을 같이 읽어주는 것으로 가정에서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럴 때 어떻게들 보내라고 권하고 싶으세요?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뭐 조카나 동생이나 후배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두 다 갇혀있고 멈춰있는 이 시간에 이 시간에도 어린이들은 잘하죠.
예.
예. 그래서 책을 읽 때 한 페이지씩 한 페이지씩 엄마 한 페이지 아이 한 페이지 여기에서 읽는다는 얘기는 그림을 읽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게 해서 하루에 10분이라도 아이와 머리를 맞대고 책을 가운데 두고 나누는 대화 시간을 꼭 가져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 되게 멋진 조언이세요. 그러니까 그냥 책을 쭉 읽어주고 듣는 게 아니라 엄마 한 번, 나 한 번 주고받는 대화하듯이 네. 책으로.
네. 네. 어린이가 글자를 모를 경우에는 그림으로도 그리고 책을 거꾸로 들고라도 이야기는 어떻게든 풀어낼 수 있거든요.
어쩐지 오늘 되게 저도 배워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니에요.
예, 선생님 퇴고 혹시 어떤 방식으로 나는 하고 있다라는 질문을 더 덧붙여 드려도 될까요? 정나인 선생님 네. 퇴고 어떻게 하세요?
아, 저는 글을 쓰고 나서 이제 한 편의 글을 이제 시작을 하면 끝날 때까지 멈추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한 번 쓰고 나서 100일 정도를 묵힙니다. 네. 나름 된장이나 고추장처럼 네 묵힌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그 거리가 확보됐다, 마음의 거리가 확보됐다 할 때 그때 수정을 예,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주로 어디서 발상을 얻으세요?
어린이들의 대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역사적 자료에서 얻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린이들의 대화. 저희 조카는 맨날 무슨 장난감 사달라고 밖에 대화를 안 하는데 새로운 대화를 제가 한번 선생님께 배워서 어린이들과 대화를 좀 해보고 싶은 느낌이 듭니다.
네, 어린이들한테 너 요즘 어떤 게 고민이야 하면 고구마 줄기처럼 따라 올라옵니다.
다들 또 이제 가정에 아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다들 너무 공감하고 계세요. 서유미 네. 작가님, 예.
네.
어떻게 보내셨어요? 우리 코로나 기간
네.
동안.
예. 우리 정다희 선생님 얘기 드리니까 저희 집에 있는 8세 남아. 고민이 뭐냐고 제가 자주 묻는데 스트레스가 많대요. 엄마가 하는 말이 다 스트레스라고. 그 아이 데리고서 있어서 사실은 저는 이 그 멘토링 게시판을 낮엔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낮에는 네. 아이랑 그다음에 뭐 수업 있으면 수업하고 12시가 지나면 딱 하루가 지나는 타이밍에 저는 그때부터 이제 앉아서 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 새벽에 내내 거의 4, 5시 항상 한 번도 못 일어나고 내내 빨리 끝내야 되니까 해 뜨기 전에 왜냐하면 아침 되면 또 되게 많이 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내내 앉아서 그걸 봤었는데 가끔 중간에 아이가 이제 그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서 오면 아침이야? 막 이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아이 데리고 있으면서 사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 보고 좀 약간 뜨끔했던 게 그 작품들이나 다른 어떤 어른들 신경 쓰느라고 일주일 동안 아이한테 많이 신경 못 썼던 것 같아요. 가서 좀 그 말씀하신 10분씩 읽기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스트레스가 애 입장에서는 늦는 게 아닌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뭘 만나고 와서 나한테 책을 읽자고 하느냐 이러면서
선생님 수필에서 소재와 네. 발상 주로 어떻게 얻으면
네.
좋을까요?
네. 저는 그 소설도 쓰고 에세이도 쓰는데 진짜 발상 얻는 게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에세이는 훨씬 더 즉각적이고 생활 속에서 이제 많이 얻는데 에세이 쓸 때는 그래서 얻는 건 되게 금방 얻고 가볍게 얻지만 그걸 쓸 때 그냥 단순히 이게 얘기가 되나 안 되나만 판단하지 않고 제가 이번에도 게시판 할 때 많이 신경을 썼던 것처럼 내가 여기서 나만의 거를 전달할 것이 있는가. 그냥 단순히 뭐 바구니를 쓴다. 단순히 뭐 컵을 쓴다라고 했을 때 그냥 컵은 이렇고 바구니는 이렇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쓸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번에도 게시판을 보면 바구니다 그럼 바구니를 설명하는 글들이 꽤 많았어요. 뭐 이런 바구니가 있다. 저런 바구니다. 바구니는 뭐 무슨 일을 한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바구니를 통해서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어떤 지점이 확보가 안 되면 에세이는 쓰지 않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발상을 할 때 단순히 내가 무엇에 대해 쓰겠다가 아니라 거기서 내가 할 이야기가 있는가. 그리고 그걸 나만의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두 지점을 저도 에세이 쓸 때 많이 좀 고민을 해요.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글쓰기를 할 때 일기와 에세이가 구분되는 지점이 있어줘야 되는데 아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네. 나만의 일기, 나만의 토설이자 일기이자 글쓰기에서 한 단계 뛰어넘어서 네. 수필이자 에세이의 어떤 과정으로 들어오는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쵸. 그러니까 내 거를 그냥 내가 보기 좋게 쓴다가 아니라 남과 할 얘기가 있는가, 함께 뭔가 나눌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는 지점이 좀 확보가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모든 글쓰기가 공감과 소통의 한 장르이기도 하니까 네. 선생님 그럼 만약에 어떤 일기 같은 수필이 있다 이런 식이라면 퇴고는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퇴고는 아까 우리 정나 선생님 좀 묵혀둔다 그랬는데 자기 거 자기가 볼 때 이해가 잘 되니까 객관적인 부분들이 많이 빠져요.
맞아요.
그냥 감정에 그러니까 일기는 그 감정대로 써도 되죠. 일기는 남을 보여줄 게 아니니까 근데 네. 일기가 아니라 에세이를 써서 남하고 읽는다라고 하는 순간 내가 쓴 상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 내용이 이해가 되는가. 그 부분이 일단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당장은 좀 어렵고
객관적인 시선을
객관적인 부분 위에 이제 내가 생각한 사유나 감정이 이제 얹혀져야 되는 거니까 베이스가 되는 객관적인 부분이 있나. 그리고 근데 뭐 그거는 요즘 되게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잘하세요. 남이 읽었을 때 알만한 내용을 쓰시는데 그 위에 이제 나만의 어떤 뭐 사유나 표현이 있나. 이 부분까지 가면은 굉장히 좋은 에세이가 될 것 같아요.
대부분 SNS 계정 하나씩 갖고 계시잖아요. 저는 사실 수필의 업그레이드화가 된 어떤 상향평준화에 굉장히 지대한 공헌을 한 게 SNS나 개인 글쓰기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어떤 면에서는 일기랑 에세이를 많이 구분하지 못해서 수필 심사를 할 때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들이 많은데 오늘 서유미 작가님 이야기를 좀 이제 잘 되새겨 들으셔서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설의 정소연 선생님, 네. 예, 소재와 발상 그리고 퇴고 한꺼번에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소설을 쓰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부터 이제 듣고 보았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 기억들이 다 소재가 되는 것 같아요. 들었던 뉴스일 때도 있고 지나가다 마주치는 인물일 때도 있고 사물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은 캐릭터나 사건이 구성되곤 해요. 그리고 쓰고 퇴고하는 방식은 제가 초고 없이 큰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려두고 쓰면서 계속 구조와 문장을 수정해 나가는 식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퇴고 단계에서는 소리내 읽으면서 제 리듬과 맞지 않는 부분을 윤문하는 정도로 끝냅니다. 그리고 윤문 이상의 퇴고를 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면은 모티브만 남기고 개작을 하고요.
싹 다 다시 쓴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러니까 퇴고가 굉장히 힘든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멘트를 달면서 저도 힘들어하는 걸 자꾸 하라고 강요하는 것 같아서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어차피 이 작업 자체가 나도 이렇게 쓰고 있으니 나의 경험을 좀 내가 먼저 쓰고 있으니까 경험을 좀 같이 나누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멘토링 게시판의 의의가 아닐까 싶어서 전혀 그런 건 걱정하시지 마시고 퇴고할 때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내가 쓴 글을 입으로 소리내서 읽어본다. 이거 네.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리듬에 맞아야지 거기서 읽는데 자꾸 입에서 걸리면은 그건 잘못 쓴 문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하도록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말하거든요. 새로운 새 창을 열어서 새로 치면서 보면서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귀로 들어라. 그러면 문장을 한 번 치는데 다섯 번의 수정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네, 하기는 왜냐하면 새로 이렇게 한 다섯 5번 정도의 문장을 한 번 칠 때 5번 정도의 사유하는 문장들을 갖고 퇴근하는데 혹시 저의 말에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우 선생님, 시 퇴고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일단 단상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 오랫동안, 아까 정란희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뭐 100일 정도 이제 두고 보신다고 했는데 좀 그 단상에서 뭐가 전개가 될 걸 잡고 그리고 시를 그 이후로 계속 그 전개 단계에서 계속 고쳐요. 그러니까는 완성된 시가 사실은 없다고 봐야겠죠, 지금까지. 왜냐하면 아직까지 계속 뭔가가 또 덧붙여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해서 그래서 중간중간에 퇴고를 하는 방식이어서 뭔가를 끝낸 다음에 퇴고하기보다는 그냥 쓰면서 퇴고하고 쓰면서 퇴고하는 것 같아요.
현대문학상과 김연문학회에 빛나는 우리 김경우 시인님의 노하우였습니다. 중간중간 계속 고친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큰 그림을 아까 정소연 선생님께서 미리 그리고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또 시 분야의 김경우 선생님께서는 계속 끊임없이 중간중간에 첨삭하고 고치고 수정함으로써 내가 완성본이 아직도 나오지 않은 느낌이다라는 이 겸양의 말씀.
겸양은 우리, 아니고 습관이 네. 나쁜 습관입니다.
우리 또 정란희 작가님은 100일 정도 그러니까 객관적인 시선이 확보될 때까지 시간을 좀 벌어두고 우리 정영희 작가님은 이것이 남과 어떻게 소통하는 그림가가 중요하게끔 나만의 글쓰기에서 벗어난 그런 어떤 방식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어쩜 이렇게 분야마다 다른지 그리고 이걸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개인의 노하우를 이렇게 가감없이 풀어놓으셔도 되는지 저는 걱정이 될 지경입니다. 선생님들 이번 주 게시판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인상 깊으셨는지 그리고 그래서 나는 이번 주에 이 게시판을 이렇게 제목 지었다라고 하시는 부분 우리 또 방금 격렬한 리액션을 해주신 우리 서유미 작가님 예.
이번 주 저는 보면서 물론 다양한 소재들 많았는데 이별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때는 이제 뭐 이런 이야기 나눌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 유난히 이별하는 얘기, 뭐 헤어지는 얘기, 헤어졌던 사람을 뭐 그리워하거나 이런 얘기가 많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줄로 좀 정리하는 그 멘트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 책 제목이었던 모두가 헤어지는 하루라는 단어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소설
오히려 네, 제 책보다도 이번 주 게시판에 너무 잘 어울리는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깨알같이 자기
이제 소설 얼마나 팔리겠어 이런다고
아니요 끊임없이 팔리지 않아요. 네.
그러나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계속 매일 정말 그 멘토링 게시판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열려있으면 하루가 다치고 하루 멘토하고 하루가 다치고 이러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되게 작은 혹은 큰 이별을 하는데 글을 쓰시는 분들이 자기 안에 있는 그 크고 작은 헤어짐을 인지하시면서 쓰시고 그래서 그 글 안에서 그리워도 했다가 또 괜찮다고 다독이기도 했다가 이런 것들 보는 게 굉장히 좀 즐거웠던 것 같아요.
왠지 오늘 BGM으로 김광석 노래 뭐 매일 이별하면서
살고 있구나.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별. 네. 그리고 모두가 헤어지는 하루. 네. 시에 우리 김경호 선생님 어떤 제목 좋을까요?
이번 주에 그 태고를 포함해서 소재로 도마의 이야기를 써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을 포함해서 그 시가 주관적인 장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그 화자와 작가가 구별이 안 되는 그러니까 되게 생체험? 생생한 체험 그런 이야기 시들이 많았는데 그 여성으로서의 상처 경험들 뭐 출산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난 게 상처를 드러내는 시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도마라는 것이 우리한테 이제 그 여성들에게 되게 익숙한데 그 도마를 통해서 사실은 잔치도 열었고 예. 또 생계도 유지했고
그죠?
또 어떤 즐거운 공간과 시간을 마련 가족의 시간을 마련할 수도 있었고 그런 도마가 햇볕 속에서 잠시 쉬어가는 말라가면서 그 여유를 갖고 나를 다시 이렇게 돌아보는 도마가 아니라 어떤 나무로서의 꿈도 조금은 품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런 느낌이 들어서 햇빛 속의 도마?
햇빛 속의 도마
라는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마치 김경훈 선생님 시 낭독 들은 느낌이에요. 순간적으로 굉장히 멋진 문장들이 좌라락 지나가서 사실 지금 굉장히 햇빛이 그리운 날이기도 해요. 지금 계속 좀 날이 굳고 앞으로도 한 2주 정도가 더 비가 더 내린다고 하는데 햇빛 속에 도마 어쩐지 모두 다 햇빛 볕을 좀 쬐고 싶은 마음과 몸을 좀 말리고 싶은 나날이기도 합니다. 정난희 선생님?
네. 저는 2주 게시판의 제목을 신데렐라의 시간 또는 신데렐라 게시판이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왜요?
제가 그 12시를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자정을 사이에 두고 계속 이제 원고를 보고 있는데요. 12시 1분이 되는 순간 게시판에 글이 쫘르르 올라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네. 날짜가 바뀌길 기다리신 거죠. 그래서 쫘르르 10편 정도가 올라오는데 아 이분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 신데렐라 게시판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게시판을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이 문단에 나가셔서 새로운 변화의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세상에 신데렐라 시간, 그러니까 전 무슨 동화적인 얘기인가 하면서 이제 들었는데 굉장히 좀 짠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기다리시면서 얼마나들 애가 타셨을지, 그리고 사실 멘토 해주시는 작가님은 그게 볼 수 있는 시간이나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데 또 기다리는 사람은 오매불망 내 작품에 언제 이제 말이 달릴지 막 기다리는 어떤 양측의 이야기들이 겹치는 시간이잖아요. 아 문득 신데렐라 참. 어떤 면에선 예쁘고 좋은 신데렐라지만 어떤 면에선 굉장히 힘든 신데렐라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설의 정소연 작가님.
네. 저는 앞서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제목이 아니에요. 근데 저도 앞서 정란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시가 넘으면 바로 소설이 차근차근 업데이트되는 걸 보고서 아 다들 게시판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아 12시 넘으면 올리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아 이만큼 멘토링이 절실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조언 들을 곳이 별로 없는데 멘토링이 이렇게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처음 알았다고 이렇게 코멘트 이렇게 거기에 새로 글을 올려서 말씀해 주신 분도 있어서 보람도 있고 마음도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래서 저는 6편 이외에 작품에는 간단히 코멘트를 달아줘야 하는데 막상 읽고 간단히 쓰려고 하면은 그게 또 안 돼가지고
간단히 말이, 한 A4용지 150장
네, 말이 좀 길어졌는데 결국에는 다 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저는 이 게시판의 제목을 대화 금지라고
대화 금지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소설을 제가 이 모든 게시판에 소설을 정독했는데 소설의 도입부를 대화문으로 시작하는 소설이 32% 35% 이 정도가 돼요. 제가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의미 없는 대화가 줄을 이루는 소설까지 합하면 한 60%에서 65% 예, 그 정도가 훨씬 넘어가요. 그래서 게시판에 이런 이름을 딱 붙여놓고 업로드할 때마다 업데이트할 때마다 이렇게 보면은 아, 대화를 금지해야 되겠구나. 점검을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대화 금지라는 제목을 왠지 게시판에 달아두고 싶었습니다.
사감 선생님이 기숙사 애들 조용히 네. 시키면서 조용히 해.
네, 제가 좀 거친 사람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얘기 듣고 예전에 돌아가신 이문구 선생님께서 문예 창작을 시작하는 소설 쓰기를 맨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한테 절대로 대화로 시작하지 마라. 그건 꽁트의 형식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좀 가볍게 만드는 양식 중에 하나가 대화로 시작하는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다는 얘기가 문득 생각이 납니다. 모두가 헤어지는 하루, 햇빛 속의 도마, 신데렐라의 시간 혹은 신데렐라 게시판, 대화 금지. 한 큐에 정리하고 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자리에 천수호 운영위원님도 같이 나와 계신데요. 오늘 이 게시판 제목 들으니까 느낌 어떠세요?
저도 멘토링 게시판을 여러 번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앉아서 들어보니까 이게 모든 말들이 다 공감이 가요. 분야별로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분야별로 작품들을 다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말씀을 제가 새기게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가 제가 시분자기도 하지만 에세이 쓰는 방식, 또 소설 쓰는 방식, 동화 쓰는 방식들도 다 시 쓰는 데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새기게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목도 어떻게 그렇게 액기스를 잘 뽑아서 다루시는지 되게 놀랍습니다.
그러게나 말이에요. 선생님들 혹시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소재 발상 퇴고에 대해서 여쭤봤지만 습작생들의 이 습작품 멘토링 게시판에 올라온 이 정말 따끈따끈한 습작품들을 보고 나의 그 시절 혹시 생각하셨나요? 서유미 작가님.
너무 많이 났어요. 생각. 네. 아까도 많은 분들이 12시 딱 기다리니까 막 이렇게 올라온다는 말씀 하시면서 저도 그 새벽 시간에 왜 그 가족들한테 나도 소설 쓸 거야. 소설 써서 소설가 될 거야 라고 말하기 전까지 왜 그 남들 모르게 혼자
맞아요.
뭐 회사 갔다 오거나 학교 갔다 와서 혼자 할 때 그 새벽에 진짜 몰래 하잖아요. 몰래 하고 아직 아무도 보여주지 않는데 안 봤으면 좋겠긴 한데 이따금은 누가 좀 봐줬으면 좋겠는 마음.
맞아요. 네. 외로우니까.
맞아요. 그리고 어딘가 나랑 같이 이렇게 뭔가 쓰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여기 게시판에 올리시는 분들의 마음이 정확하게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멘토링 했을 때도 느꼈던 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방방곡곡에서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혼자서 글을 써서 이렇게 사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필 올리시는 분이 수필만 올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
소설도
있죠.
올릴 수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많은 글들을 막 1, 2년 동안 모아놨다가 이게 열리면 하루하루 정말 기다려서 이렇게 업로드하고 선생님 뭐라고 썼나 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뭉클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 혼자서 쓰는 습작생들에게 이 게시판과 요 문학상이 굉장히 의미 있겠다. 상을 타고 안 타고를 떠나서 되게 좋은 시간이구나 이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어딘가에는 있다는 거. 예 소설의 우리 정소연 선생님.
예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네.
습작 시절에 제가 이제 처음 마음이 기억나더라고요. 저는 전공이 원래 문예창작도 아니었고
문학소녀.
예, 저는 예술학이 전공이었고요. 예, 그리고 문학소녀였던 시절도 없었어요. 그래서 책 날개 리스트를 섭렵하던 열혈 독자였었는데 대학 졸업할 무렵에 소설을 한 편 썼어요. 근데 이 소설을 보여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막막하던 심정이 제가 생각이 났어요. 이걸 어디라도 보여줘서 코멘트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는데 보여줄 데가 없었다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 문예창작을 다시 전공하게 됐거든요. 보여줄 데가 한 군데라도 있었으면 그 그렇죠. 2년을 다시 학교 가는 일은 다시, 없었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났던 게 등단작을 썼던 밤이 생각이 났어요. 밤시간에 아까 서유미 작가님도 이야기했던 그 밤시간에 저는 그 소설을 한 편을 완성하면서 소설과 소설이 아닌 것의 차이가 어떤 거고 이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알게 된 그 순간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완성했던 그 모든 글들이 소설이 아니라 소설을 위한 아이디어였다는 거를 깨닫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습작하는 모든 분들이 게시판에 와서 글을 올리는 분들이 그분들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와 꼭 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습작에서 등단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참 준비하고 있는 그 시간이 뭐냐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나한테 새로운 객관적인 눈이 생겨서 내 안의 독자가 이건 소설이다라고 말해주는 어떤 순간이 그 객관성을 가지고 가는 순간이 아닐까 문득 나도 모르게 생긴 어떤 심사자의 눈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잠자리가 눈이 겹눈이잖아요. 여러 입체적인 겹눈. 우리가 잠자리에 눈을 갖는 순간이 내 소설에 그것이 투영되고 수필에 투영되고 시에서 그것이 빛나고 아동문학에서 그것이 어린이의 마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면 그 순간이야말로 등단 그 이상의 어떤 객관적인 시선을 갖고 가는 순간이 아닐까. 정나인 선생님 진짜 궁금해요. 선생님 습작 시절 어떠셨어요?
아 저는요 이번 게시판에 올라온 원고들을 보면서 저 또한 정소연 선생님처럼 과거 20년 전 어느 날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꾸 투고를 하고 떨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모르겠고 누군가한테 단 한 번만이라도 작품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주변에 사람은 없고 그래서 한 번은 성당에 가서 엉엉 울면서 아무도 없는 데서 저에게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으시려거든 사랑하는 마음도 가져가시지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네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날 예 그날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서 이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정말 100% 공감했습니다.
아, 얼마나 절실했으면 하나님한테 네. 가서 이렇게 따지듯이
네. 저 마음 너무 알 것 같아요. 네. 쓰고 싶지 않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렇죠? 이렇게 네. 못 쓸 거면 안 쓰고 싶어야지 왜 쓰고 싶지 이런 네. 마음 맞아요.
그거를 떼어낼 수 없는 그림자를 계속 어쩔 수 없이 달고 다니는 것처럼 되게 고통스러웠거든요.
천형처럼 어깨에 지고 네. 있는 것들 좀 내려놓고 싶은데 이게 그러니까 내려놓자니 아쉽고 나 계속 짊어지고 가자니 이 길이 맞나 싶고 그런 순간들이 있죠.
아, 선생님들이 공감해 주시니까 아주 좋네요. 네,
너무 공감되는데 표현할 길이 없네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아, 그때도 그렇게 네, 했겠죠? 아, 지금 알고 여러분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어도 그렇게 했답니다. 후회 금지. 대화 금지, 후회 금지. 그죠? 김경훈 선생님.
그 습작 기간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그 아직도 습작 기간이 계속되고 있는 느낌이 나요 저는. 그러니까 시를 쓴다는 것도 그렇고 다른 장르도 그렇지만 혼자 어쨌든 정리를 하고 계속 떠올리고 다른 작품을 대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안 만나서 그리고 자기 작품은 책으로 나와도 잘 읽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책을 그냥 읽고 쓰고 하다 보니 그냥 계속 습작 기간이 이어지고 있는 느낌이 나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제 이 멘토링 게시판을 보면서 멘토링 이제 댓글을 달면서 제가 스스로 보고 놀란 거는 그것을 제가 해야 그 댓글을 단 그 부분들이 저한테 제일 모자란 부분들을 또 댓글을 달게 되더라고요. 나는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그 댓글을 달고 선생님들의 시를 보고 하면서 그걸 언어화하게 되면서 다시 저에게 이렇게 좀 습작 기간이 되돌아온 느낌이 나요. 그래서 영원히 지속되는 기간 중이라 다음번에 좀 더 습작이 좀 나아져서 뭔가 좀 나올 것 같으면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명언이신 게 사실 습작과 등단 프로 어떤 작품 이게 사실 구분이 너무 애매해요.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저희 대답을 다 거두고 싶네요. 아, 계속 습작 중인 거 맞는데. 네.
근데 또 내내 습작만 할 수 없으니까 때로는 내 스스로에게 칭찬 좀 해줘야죠. 야, 이건 정말 프로 작가의 글이야 이러면서. 근데 또 우리 김경훈 선생님 너무 또 겸손하셔가지고 습작 얘기하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런 마음들이 다 우리 멘토링 게시판을 지지하고 지켜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상 분량상의 이유로 멘토링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정나인 선생님부터 좀 할까요?
네. 멈추지 말고 꾸준히 가라.
Keep going.
네.
네. 와.
그거 이상의 정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 그러니까 게시판에 올려주신 분들의 마음 제가 너무나 공감하고 그리고 또 퇴고 글이 올라오면 또 저에 대한 편지도 올라오고 그래서 소통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10번, 100번 생각을 해봐도 그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네. 계속 가라.
네. 네. 함께 가자.
네, 함께 네. 가자. 김경훈 선생님.
시를 사랑하는 과정, 시를 완성한다기보다는 시를 쓰는 그 과정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은 시도 잘 좀 쓰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 그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결과를 더 중요시하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 글 쓰는 사람들은 이 과정마저도 결과에 이르게끔 한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정말 그 과정의 한순간마저도 놓지 않으려는 어떤 시선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수필의 서유미 작가님 네.
저는 그 다른 얘기는 이제 우리 두 선생님이 많이 해주셔서 좀 다양한 에세이를 읽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에세이는 그래도 사실 시작하기에 가장 좀 편하기도 하고 일단 분량상 너무 어려움도 없고 대충 이렇게 겪었던 일을 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쓰기만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에세이는 사실 어떤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은 형식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좋아하시는 종류의 에세이나 좋아하는 작가의 것만 보지 마시고 좀 두루 다양하게 다양한 연령 그리고 또 성별도 좀 다양하게 그리고 다양한 색깔과 그 어떤 형식의 그 에세이들을 좀 많이 보시면 가지고 계신 틀들을 좀 깨기도 하고 혹은 변형하기도 하고 자유롭게 더 많이 쓰시고 싶은 걸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유명한 책 있죠. 한 몸의 시간이라고. 그것도 열심히 종류별로 읽으라는
얘기.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그걸 네. 넘어서 쓰시기 위해서 되게 많은 에세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다양하게 네. 읽으라는 말.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하늘 아래 같은 색조는 없다. 화장품 가게 가면 다 틀리다. 같다 하더라도 정말 미묘하게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다양하게 접해보는 어떤 컬러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정수 선생님.
그리고 저는 앞에 선생님들처럼 따뜻한 이야기가 아니라서 죄송하고요. 예, 소설을 혼자서만 쓰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꼭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을 받더라도 본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니까 상처받으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적받은 부분을 곱씹어가면서 자기 소설을 남의 소설 읽듯이 거리를 좀 두고 그렇게 다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자기가 쓴 문장과 인물을 너무 아끼지 마시고 가차없이 버릴 수 있는 냉정함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소연 선생님은 이 팟캐스트의 냉정함과 단정함을 이렇게 아젠다로 갖고 오신 거 그런 거 제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기다리셨을 코너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멘토링 게시판의 주장원 발표인데요. 여러분의 작품을 일주일간 애정으로 지켜보신 멘토 작가 여러분들은 어떤 작품을 이번 주에 장원으로 뽑아주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먼저 시부문 게시판을 맡아주신 김경호 작가님 주장원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디 PLNG913께서 써주신 왕벚나무 세탁기를 주장원으로 뽑았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소설 게시판의 정소연 작가님. 네,
소설 주장원은요. GIT82로 아이디를 쓰신 분의 시골 의사라는 소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수필 게시판의 서유미 작가님.
네, 수필 주장원은 YORANGJ. 제목이 길어요. 딱지의 가정 경제는 화폐화.
아,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란희 작가님.
네, 스위트페아 23 제목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입니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주장원 분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가장 떨리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주장원으로 선정되신 분들께는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보내드리고요. 멘토 작가의 사인 도서와 운영위원 사인 도서, 문화상품권과 14회 동서문학상 수상집, 동서 커피 제품을 부상으로 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 코너는 멘토 작가님들께서 선택한 나만의 책 시간입니다. 각자 책 한 권씩을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어째서 이 책을 추천해오셨고 이 책과의 나의 첫 만남은 어땠는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김경호 선생님 어떤 책 가져오셨나요?
밀로라드 파비치라는 어려운 이름을 가진 유고슬라비아의 작가, 뭐 세르비아 작가라고도 하는데 예. 그 하자르 사전이라고 나온 근데 이거를 장르를 시일지 소설일지 뭐라고 말을 사전일지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평은 일단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밖에 표현을 못하는데 굉장히 아름답고 압축적이고 이 한 장만 읽어도 이번 생은 잘 태어났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름답고요. 예전에 제가 이 추억은 카자르 사전이라고 먼저 나온 적이 있어요. 예. 그때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그 카자르 사전을 헌책방에서 사기 위해서 거금을 들였던 그런 무모한 짓을 하긴 했으나 그 책이라면 지금도 얼마를 들여도 상관없을 정도로 근데 다행히 그 문고판으로 완역이고 문고판으로 하자르 사전으로 나와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집에 가는 길에 서점 들러서 한 권 사가지고 가야겠습니다. 정난희 선생님.
네, 저는 박혜선 시인의 백수삼촌을 부탁해요 라는 동시집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요, 동시집이지만 동화를 쓰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동시를 쓰는 분들에게는 2020년 동시가 어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수 삼촌을 부탁해요.
네. 네. 이 시대도 담겨 있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어린이들의 모습 그리고 어린이가 바라본 앞세대의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어린이가 바라온 앞세대의 모습이라면 사실 또 제목이 백수 삼촌이니까 상당히 이제 소설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수필적으로 굉장히 골치 아픈 삼촌인데 어린이들은 어떻게 볼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네. 아, 그 간단하게 한 작품만 표제작을 소개를 해드려도 될까요?
아유, 얼마든지요.
네네. 네. 백수 삼촌을 부탁해요. 이 시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 이 동시인이 경상도 분이에요. 그래서 그 경상도 방언을 아주 구사를 잘합니다. 아, 할머니가 삼촌을 위해서 삼촌의 취업과 삼촌의 삶을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고 그에 맞는 삶을 살고자 하는데 이 들어주는 게 없다. 근데 왠지 하느님이 우리 할머니의 사투리를 못 알아들어서 그러는 것 같다.
아이고 아쉬워라.
예. 그래서 그 웃음과 그리고 짠한 마음과 이런 것들이 뒤섞이면서 감정의 폭을 좀 넓혀가죠.
당장 사야겠습니다. 저도 웃음과 감정의 폭을 위해서. 자, 우리 소설의 정수 선생님.
네, 저는 게시판에 코멘트를 달면서 모두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기회가 있어서 진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오규원의 현대의 시작법을 추천합니다. 소설가가 시작법을 추천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네. 이 책은 시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문학적 글쓰기의 기초를 위해서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제목을 보면 딱딱한 이론서일 것 같은데 습작생들의 예문으로 채워져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고 응용문이 많아서 글을 쓰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예, 소설을 쓰시는 분들도 꼭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3, 4챕터를 반드시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예,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묘사와 다른 개념의 묘사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아, 오규원 선생님의 현대 시작법. 저도 가지고 있는 책인데요. 오늘 돌아가서 3, 4챕터 꼭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유미 작가님.
네. 저는 그 김현수 작가의 에세이를 추천을 하고 싶은데 소설도 잘 쓰시지만 에세이 중에 소설가의 일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네,
방금 말씀하신 우리 정소연 작가님처럼 시 작법이었지만 그 글쓰기 자체를 얘기하는 것처럼 소설가의 일도 소설가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글 쓰는 마음하고 자세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쓰시다가 나만 이런가 혹은 좀 쓰는 게 힘들거나 좀 외롭거나 해이해진다고 생각하실 때 보시면은 힘을 좀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힘을 얻고 싶을 때 자세를 배울 수 있는 책이다.
네.
우리 천소 선생님 책 한 권 추천해 주세요.
네, 저는 그 오늘 좋은 책들을 많이 들었는데
네.
우리 그 소설이나 여러 분야 우리 뭐 수필이나 어떤 거든지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상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화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김원익 신화 연구가 이 책 그림이 있는 북유럽 신화인데요.
예.
우리 뭐 그리스 로마 신화는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쵸.
어릴 때부터 많이 읽었고.
예.
그런데 사실 북유럽 신화도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그리고 그 소설의 모티브로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북유럽 신화도 그리스 신화와 비슷하게 그 출발 세계는 어둠이거든요. 이 어둠에서 그 불의 나라인 무스펠헤임과 그 얼음의 나라인 니플헤임이라는 그 두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 공간의 설정부터가 이렇게 우리가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이렇게 불러오잖아요. 그 물과 불이라는 것이 원래 상극인데 그래서 그 사이에서 굉장한 싸움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모든 만물이나 신들이 이 두 공간의 충돌로서 생성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뭐 신들도 나오고 또 여러 영웅들이 등장을 합니다. 많이 들어왔던 여러분들의 그 뭐 애꾸는 신의 오딘이라든지
네.
그리고 천둥의 신 토르, 악의 화신 로키 이런 영웅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거든요.
예, 예.
여러분들이 그 판타지 캐릭터들에 대한 원형도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책에는 한 130점 되는 그런 사파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사파만 봐도 좀 시적인 상상력 같은 것도 또 끌어올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소설을 쓸 때도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들, 그죠? 그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북유럽 신화를 소개해드립니다.
아, 우리 천수 위원님이 가져온 책, 전 순간적으로 사파 얘기 들으면서 아, 저 책 비싸겠구나 약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짝 비쌉니다.
네. 그만큼 소장 가치가 있겠죠. 네.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사실 제가 이번에 게시판들 쭉 보면서 지난주와 이번주 소설 게시판을 아무래도 저도 소설가다 보니까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정세랑 소설가 요즘 한참 핫하지요. 피프티 피플이라는 소설 추천해드릴게요. 50인의 인간군상을 병원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군상의 이야기인데 정말 다양한 시선으로 다양한 에피소드로 그리고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원형처럼 연결되어 있다. 이 공간 안에서라는 걸 배우실 수 있는 책들입니다. 하자르 사전, 백수 삼촌을 부탁해, 현대 시작법 3, 4 챕터, 소설가의 일, 그림이 있는 북유럽 신화, 피프티 피플. 와, 하루에 한 권씩만 읽으셔도 일주일이 다 지나갈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의 좋은 책 추천 감사드립니다. 아쉽지만 이제 우리 문학 멘토링 토크 함께해 주신 멘토 작가님들과 작별 인사 나눠야 할 시간입니다. 멘토링 게시판 참가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선생님부터 할까요? 예.
선생님들의 시를 읽으면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또 시적으로도 저도 많은 도움을 받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 쓰기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정난희 선생님.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신 선생님들과 일주일 동안 전력 질주를 하고 난 느낌입니다. 좋은 만남, 귀한 만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는 말들은 받아들이시고 나를 좌절시켰다, 나를 힘들게 했다 이런 말들은 뛰어넘고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수필 게시판의 서유미 작가님.
네. 일주일 동안 그 많은 글들 올려주셔서 저도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하루하루 저도 어떻게 보면 그냥 왔던 글들 읽으면서 드리고 하다 문득 어떤 순간에 아, 이분들이 저를 믿고 본인의 글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아마 가족이나 친구한테도 보여주지 않는 글을 보여주실 텐데 나의 무엇을 믿으실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정말 저도 허리를 고추 세우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쓰는 사람으로 더 열심히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게시판에 있는 그 수많은 글들을 다른 분들은 사실 못 보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냥 그 제목과 아이디 같은 거 보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딘가에 나처럼 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 글을 쓰고 싶은 내 마음 이상한 것이 아니다. 글을 쓰는 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위안과 함께 쓰는 마음을 계속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위안의 글쓰기. 오늘 주로 마지막을 맡고 계신데요. 우리 소설 게시판의 정소연 작가님. 네.
소설 한 편 완성하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끝까지 완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코멘트를 읽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많은 소설을 읽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당부의 말을 하자면은 많이 쓰시는 것도 좋지만 좋은 소설을 아주 많이 읽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말 소설을 쓰고 있는 건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스스로 좀 점검을 해보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맞는 방향을 향해 달려야지 엉뚱한 방향으로 한 걸음만 내딛기 시작해서 너무 오래 달리다 보면 처음으로 돌아오는 게 너무 힘들어집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꼭 소설가가 되지 못하더라도 좌절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소설을 완성해 나가는 동안 여러분의 병든 곳은 치유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쓰는 행위를 통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쓰시기 바랍니다.
오, 세상에. 소설가가 되지 못하더라도 나의 방향성과 초심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는 어떤 당부이자 고언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생님들 빗속을 뚫고 물속을 걸어오셨는데요. 그 마음들마저도 빛나는 우리 멘토링 게시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또 저희 동서문학상과 좋은 인연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코너는 한 주간의 멘토링 게시판을 지난 동서문학상의 수상작을 통해 되짚어보는 시간으로 천수호 시인이 직접 읽고 택한 코너지요. 이름하여 수호신의 선택.
함께해 주실 천소 운영위원 아까부터 와 계셨는데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이번에 어떤 선택을 해오셨나요?
이번 주에는 시부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기수상작인 점자 익히기라는 작품을 볼 건데요. 이 작품은 원 기자님의 14회 금상 작품입니다. 그래서 시라서 한번 이 작품을 읽어야 될 것 같아서요. 조금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누가 어둠의 꽃씨를 뿌렸는지 선이 고운 슈트를 박음질하던 아버지가 황반 변성을 앓기 시작했다. 한쪽 구석에 놓여있는 재봉틀 호기심에 돌려보다 마음을 찔렸다. 꽃잎처럼 떨어지는 핏방울을 타고 아버지가 피우지 못한 꽃말이 들린다. 작은 텃밭에 모종을 심듯 노루발을 따라 돌던 꽃무늬 원단. 시신경이 죽어가는 어두운 꽃밭에 은빛 더듬이 팔랑이는 나비가 날아왔다. 햇살 넘어가는 창가에 구부정하게 앉아 손으로 세상 보는 법을 익히며 올 풀린 눈동자에 한자 한자 새로운 씨앗을 심는다. 지문의 결을 따라 천천히 조절 다이얼을 돌려보지만 황반에 박힌 어둠은 수선이 어려워 아버지는 작은 텃밭의 풍경을 다시 재단한다. 오톨도톨 점자를 따라 꿈을 박는 아버지 손가락에 나비가 앉았다. 자, 이런 시입니다.
와.
네, 그 이 시에서 하고 싶은 말은 아마 그 아버지의 황반 변성에 대한 안타까움일 것입니다. 황반 변성은 그 어떤 원인에 의해서 시력이 저하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시에서는 그 유사한 새기의 이미지군이 마치 이제 새끼를 꼬듯이 타면서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꼬임에서 말의 재미를 느끼고 그리고 이러한 세부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 삶 전체를 복원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황반 변성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두 개의 언유를 끌어왔는데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이미지군은 이 씨가 하고 싶은 직접적인 말인 그 아버지가 황반 변성을 앓는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그 이 이미지군에서 나온 그 낱말이나 구절들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한번 볼 텐데요. 제일 첫 번째 낱말은 어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둠, 아버지, 황반 변성, 앓다. 시신경, 죽어가는, 구부정하게 앉아, 올 풀린 눈동자, 지문의 결, 황반에 박힌 어둠, 오톨도톨 점자, 아버지 손가락. 자,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 아버지 황반 변성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요. 2군 이미지는 그 텃밭에 꽃모종을 심는 것과 관련된 이미지들입니다. 꽃이, 꽃잎, 피우지 못한 꽃말, 작은 텃밭, 모종, 어두운 꽃밭, 은빛 더듬이, 나비, 씨앗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고요. 세 번째 군의 이미지는 그 아버지가 재봉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묘사입니다. 슈트, 박음질, 재봉틀, 찔리다, 핏방울, 노루발, 꽃무늬 원단, 손, 조절 다이얼, 수선, 재단하다, 박다.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이 시는 그 세 개의 이미지군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마치 저글링을 하는 것처럼 서로 섞이기도 하면서 이어져 나가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작품을 한번 보면 그 황반 변성을 앓는 아버지가 이제 평소에 하던 재봉틀 작업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점자를 익히듯이 더듬어서 일을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희망적인 내용입니다. 그 아버지가 이런 재봉틀 작업은 마치 꽃을 가꾸는 작은 밭처럼 그 꽃무늬 원단위로 나비가 날아왔다는 표현을 써서 그 아버지의 어두워진 시력에 또다시 어떤 생명력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력을 잃은 것은 삶을 다 상실한 것 같지만 그 올 풀린 눈동자에 한자 한자 새로운 씨앗을 심는다고 해서 그 또 다른 삶의 시작을 알리는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식물과 곤충의 어떤 생명성을 긴급 수혈해서 생명력을 되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를 쓴다는 것은 인간을 이해하고 또 성찰해서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고 또 독자와 나누는 것입니다. 아주 단편적인 한 일상을 접점이 있는 다른 것들의 일을 끌어와서 삶에 대한 그 일반 상식을 깨뜨려버리는 것이 바로 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 세계와 가상의 세계를 덧붙여서 어떤 섭리를 짜는 것처럼 그 직조력을 보여줘야만이 좋은 시가 될 수 있겠죠. 그냥 만약에 우리가 아버지 한반 변성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만약에 시를 진행했더라면 하나의 에세이 형식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해서 잘 쓸 수 있으면 그만큼 좋은 리얼한 시가 없겠지만요. 자칫하면 이게 일상을 그대로 어떻게 그냥 설명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글이 되기 쉽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시를 써나간 것 같습니다.
와, 선생님 시도 참 짠하고 아프고 감동적인데 해석도 너무 좋은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쩐지 눈에 어떤 어둡고 침침했던 눈 앞이 조금 환해지는 기분입니다. 네. 선생님 이번 주 멘토링 게시판도 많이 애정을 갖고 지켜보셨다고 전해 들었는데요.
네네.
어땠나요 이번에는?
네, 이번 주 멘토링 게시판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 나간 시가 있었는데요. 내가 키우는 개 이름은이라는 작품을 쓴 KMLE15 아이디를 갖고 있는 분의 시인데요. 이 시는 자동적인 연상에 의해서 그 말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그 시행을 번져나가는 능력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소재를 집요하게 물고 나가는 그런 저력도 좋았는데요. 근데 단지 낯설게 하는 것이 지나친 비약이 되지 않도록 독자를 설득할 수 있는 그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새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편만 더 말씀드리고 드린다면
네.
People2001이라는 분 꽃 피우는 달이라는 작품 저는 참 좋았는데요. 이분의 감성과 언어 감각이 참 좋았습니다. 노련하고 능청스러운 면까지 매력적이었는데요. 너무 짧게 끝나버려서 약간 소품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쓰려고 하다가 만 느낌이 들었었어요. 이분은 좀 더 밀고 나가는 힘만 키운다면 정말 좋은 시를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와, 네. 수호신의 선택을 받은 두 분께 축하의 말씀 올리면서 선생님 자꾸 저 이 코너 어쩐지 정규 코너로 편성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팟캐스트 하고 싶은 느낌입니다.
아, 짧게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선생님 이번 주에도 역시 감사드립니다.
네, 은선 작가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동서문학 멘토링 팟캐스트 준비한 코너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째 시간도 함께해 주셨는데요. 누군가가 글을 쓰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읽고 조언하는 멘토 작가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 나도 뭔가 이렇게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진 않으셨나요?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바로 멘토링 게시판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15의 삶의 향기 동서문학상 홈페이지에서 멘토링 게시판을 찾으신 뒤에 멘토링 받고 싶은 작품을 시, 소설, 수필, 아동문학 4개 분야에 맞춰 올리시면 대한민국 문학계의 쟁쟁한 작가님들께서 댓글로 1:1 지도를 해주신답니다. 또한 주장원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멘토 작가의 사인 도서, 운영위원 사인 도서, 문화상품권, 14회 동서문학상 수상집, 그리고 동서식품의 커피 제품까지 푸짐한 상품을 드리고 있으니 좋은 작품으로 도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운영위원 이은선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 3회차 멘토링 작가님들과 함께 세 번째 동서문학 멘토링 팟캐스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 삶이 문학으로 싹 트는 아름다운 날들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